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Sincerest apology. A long overdue indeed. With the mistakes
of passive liberty have caused us an awful grief. Well, that was a 지난주에는 기마사 2013년 총회가 있었던 날인데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좋은 커뮤니티 2013년 기마사 총회. 대략 45명에서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네. 모여서 뭘 했냐고요? 2013년 기마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명함도 주고받고, 뒤풀이 가서는 삼겹살에다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전에는 보지 못했던 누군가를 만난다는 설레임은 저희가 봄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설레임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 설레임을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또는 기획자와 마케터가 듣고 수다 떠는 기마사 수다팟에서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획자와 마케터가 듣고 수다 떠는 기마사 수다팟 시즌 1 제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마사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날인데요. 코너 1에서는 기마사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너 두 번째에서는 저희 온에어 수다방에 올라온 이야기들, 그리고 총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예요. 두 번째 게스트인데, 첫 번째 게스트는 성대모사를 정말 적나라하게 하셨던 흐뭇보이 테일님이 나오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는 게임 기획자입니다. 네.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김하사 닉님, 미셸 마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너무 떨고 있나요? 어떡해. 두근두근.
겉으로는 하나도 안 그렇게 보이는데?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완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쿵쾅쿵쾅쿵쾅 막 이러면서.
또 이게 보이는 네. 라디오가 됐는데 액션이 앞에서 그냥 아
부끄럽습니다. 네.
미셸마리님이 모션이 참 좋죠. 액션이 좋아요. 미셸마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그리고 뭐 기마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느낌들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바톤을 이어받은 기마사의 신인 마지스텝 미셸 마렌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팟캐스트로 여러분 만나뵙게 됐는데요. 지금 너무 심장이 터져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아서 쿵쾅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신인 맞이 스텝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선 바자회 PM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는 일은 이제 게임 회사에서 그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 또는 UX, UI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기획자고요. 게임 회사에서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이제 기획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했고요. 현재는 재밌고 그다음에 신나고 그다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웃는 미소가 굉장히 깜찍한 아가씨이죠. 미셸 마리님, UX 디자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 UX 디자인이 게임 기획에 속해 있는 건가요?
게임에서 보면 각종 그 카카오톡이나 다른 어플도 보면 네. 각종 버튼이 달려있잖아요.
네.
근데 게임에서도 버튼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하시는 애니팡 아시죠? 애니팡이 보면 시작이라는 버튼 있잖아요. 그것도 UI, 유저 인터페이스의 하나죠. 그래서 요즘에 게임에서도 UX,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에서는 게임은 어떻게 보면 0과 1로 된 컴퓨터나 프로그램 코드인데요. 그걸 이제 그래픽으로 예쁘게 보여주고 또 그거는 이제 모델링이나 그런 건 되지만 그 룰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UI가 필수적인데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이제 UX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사용자가 이용하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UX적인 공부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UX는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
네.
그럼 그 영어로 풀이하면 뭐예요?
User Experience. 네.
아, Experience.
그래서 사용자 경험입니다.
아, 네. 그렇네요. UI야 UX.
네.
대부분 웹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네.
그렇죠. 제가 웹 기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UI를 고려해서 웹 기획을 한다든지 웹 페이지를 제작을 한다든지 디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오늘 제가 미셸 마리 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가 이제 기획과 마케팅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두 번째 초대 손님 시간에는 좀 생소한 분야에 계신 제 측근을 좀 모셔봤습니다. 게임 기획. 저도 게임을 글쎄요 가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막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어렸을 때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뭐 레인보우라든지 마린보우인가 레인보우는 그 총으로
레인보우.
이렇게 네. 예, 레인보우라든지 그리고 저는 잘하는 게임은 오락실 가서 동전 놓고 하는 게임.
아하 아케이드.
네, 네. 1945라든지 아니면은 뽀글뽀글. 뭐 테트리스 이런 거 좋아해요. 한때는 제 이상형이 1945를 잘하는 남자.
대박.
그래서 옆에서 1945를 잘하는 그 남자를 보면은 저절로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그 오락실 게임이랑 뭐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의
네.
뭐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분류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플랫폼 자체가 차이가 나죠. 오락실 게임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오락실 기계라고 불리는 아케이드라는 장르로 불리고요.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뭐랄까 그 컴퓨터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는 매체라고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네, 매체적인 차이죠.
매체
네.
차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
네.
뭐 온라인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옥외 광고로 하는 네, 그런 네. 매체 사용과 같은 그런 차이인가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게임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심오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는 것이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이제 죽이는 그럼으로써 자기가 득템을 하고 점수 포인트를 얻고
네.
혹은 그 땅을 쟁취를 해서 자기가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뭐 알을 까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생산적인 일이면서도 뭔가 좀 잔인한 것도 있고
네.
굉장히 뭔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필요하고 많은 파트들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네.
뭐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일단은 게임 파트라고 얘기하면요. 대부분 게임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단위 또는 팀이라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는 기획팀, 그다음에 아트 직군인 그래픽팀 또는 아트팀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거를 구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팀, 그리고 큰 회사에 따라서는 사운드나 그다음에 다른 연출팀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는 네 가지에서 세 가지로 분류되고요. 물론 그 안에서 기획팀 안에서도 밸런스 파트, 시스템 파트, 연출 파트, 그다음에 또 레벨 디자인 파트라는 형태로 더 세분화돼서 쪼개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직군이 정형화돼서 나눠져 있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일례로 들으면 그래픽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러스트나 원화를 그리시는 분들과 3D로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는 팀도 있는데 그게 붙어있는 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캐릭터와 캐릭터 원화가와 캐릭터 모델러가 하나에서 유닛 팀. 그다음에 배경 원화가와 배경 모델러가 붙어서 배경 팀. 이렇게 붙어있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형화되어 있는 팀 구조는 없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바뀐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대신 아까 서두에 또 말씀드렸던 기획과 그래픽과 프로그램이라는 큰 직군은 일단 나눠지는 건 네, 기정형화된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와 항상 일을 해요. 그래서 예전 팀 같은 경우는 120명이 넘었거든요, 진짜.
한 게임 제작하는데?
그러니까 한 팀이죠, 전체 팀.
그러니까 팀에서 한 게임을 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20명이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거죠, 같이. 그러면 그래픽 직군이랑은 일하는 게 없으니까 아예 대화조차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픽팀의 뭐 여직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셸 마리님은 대체 무슨 일 하세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전 프로그램 팀이랑 맨날 붙어서 뭐 코드가 어쩌니, 뭐 밸런스가 어쩌니, 이렇게 룰을 설계하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픽 팀에 가서는 제가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그래픽 팀에는 갈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태도 있고요. 팀이 많다 보니까 회식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파트 단위로 기획팀 따로, 한 20명 따로, 뭐 아트팀 30명 따로, 프로그램팀 20명 따로 이렇게 회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프로덕트를 만드는데도 우리 팀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뭐 일반 대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진짜 파트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네.
그 파트 내에서도 뭐 장이 있고 그 중간 관리자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보통 미셸 마리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획자인데 기획자 외에 또 다른 일러스트 파트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머들이랑 얘기를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프로그래머랑 많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프로그램 팀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프로그램 팀과 같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하지만 기획자가 기획서를 설계할 때 뭐 이런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된다라던가 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이런 이런 형태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은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게 많아요. 실례로 기획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프로그래머는 그렇게는 구현할 수 없어요. 알고리즘이 안 돼요. 라는 형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서로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획자는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어떤 거다라는 그치. 아웃풋을 확실하게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해주면 프로그래머는 막 이런 이런 걸 만들고 싶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걸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조율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3부 때 뭐 커뮤니케이션 초점에 맞추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오는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또 제가 알기로는 회의가 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요즘에 안 돼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그러게 오늘 모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모셨는데 굉장히 기획자나 마케터 그리고 이제 분야에 상관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뭐 한 달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그죠. 오래 갔던 프로젝트는 몇 년? 몇 개월이에요?
글쎄요. 제가 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게임이라는 게 처음에 발단이 돼서 뭐 사내 알파, 그다음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CBT라고 하는 클로즈 베타, 뭐 그걸 여러 번 거치고 실제로 오픈 베타 서비스 OBT를 거친 다음에 이제 상용화 단계에 가죠. 상용화가 되고 나서도 죄송합니다.
네. 네.
엔드리스가 아니에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런칭한 게임은 한국에서는요. 엔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뭔가 업데이트 네네. 해주고 네. 계속 확인하고 네, 오픈했어도 그쵸. 그게 끝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미셸 마리님은 국내 시장 말고 해외 쪽 오프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외 같은 경우도 일단 저희가 콘솔 베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는 휴대용 기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PSP라던가
아니면 PSP는 뭐예요?
소니사에서 만든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이라고 하는 들고 다니서 하는 게 있어요.
들고 다니서 게임하는 거?
네. 그러니까 3DS나 닌텐도 DS 아시죠?
그러면은 게임을 개발해서 일시적인 예시로 한번 플레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놓고 게임을 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게임 기계고요.
기계?
네네.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서 지금 게임하는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휴대용 게임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던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플레이스테이션. 집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집에 컴퓨터. 뭐 TV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팩 넣고
하는 거. 네,
지금은 팩이 아니라 뭐 DVD나 이렇게 블루레이로 하지만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 타이틀이라고 불러요. 그것들은 시작과 엔드가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제품이 이미 유저들 손에 들어가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그렇지 않아서 어찌 보면 해외 시장도 비슷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 그 게임 히스토리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팩을 꽂아놓고선 네. 집에서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하고 싶으면 애들 불러가지고 같이 해야 되고 뭐 DDR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많다 보니까 게임을 기획을 할 때도 아 이거는 끝이 아니다.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지속적인 것들, 연속적인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직군에 따라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저 같은 시스템 기획자 같은 경우는 게임의 룰을 설계를 하거든요. 이런 직군 같은 경우는 한번 고정화되어 있는 룰을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확장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크게 시스템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하지만 레벨 디자인, 이나 스테이지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직군 같은 경우는 뭐 애니팡 같은 경우나 뭐 윈드러너를 예를 들면 더 뒤에 판을 더 만들 수 있겠죠. 똑같지만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게 뭐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죠.
네. 와, 게임 얘기만 하면 와다다다 막 말이 끊기지 그쵸? 않아. 제가 한 1년 넘게 뵀지만 그 게임에 대해서 열정도 일단 많고 뭐 자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존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미셸 마리님은 언제 게임을 시작을 했고 내가 이 게임 업계에 들어가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게임을 처음 접했던 건 일단 제가 기억나는 시점이겠죠. 7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아마 그때는 게임보이 어드밴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팩 꽂아서 하는 그 게임을
부잣집 딸내미였는데
저희 아빠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게임을. 그래서 게임을. 그걸 처음에 접했고 그 다음이 이제 초등학교 때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컴퓨터? 네네. 대단해.
좀 저희 아빠가 좀 그런 거 많이 기계를 기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왜냐면 제가 휴대폰도 중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외동딸이에요?
아니죠.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인터넷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좀 뭐랄까 많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온 큰 기계죠. 컴퓨터라는 이슈였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도스 체제의 게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 프린세스 메이커 2, 1 이런 거를 하고 조금 지나서 처음으로 맞이한 전략 시뮬레이션이 커맨드 컨커라는 게임이 있어요.
커맨드 컨커. 어렵다.
네네. 네. 요즘에도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슈화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맞이하게 된 게 그렇게 게임이라는 걸 처음 접하고 좀 지나서 얘기하는 게 모두 다 아시는 게임.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였죠.
스타크래프트.
네. 완전 빠졌습니다. 진짜.
뭐 저도 그렇게 컴퓨터 게임을 잘 하는 건 아닌데 스타 정도는 중학교 때부터 조금 찔끈지끈했던 것 같아. 그 PC방이 한참 네, 맞아, 보급이 맞아. 되면서 저는 첫 알바를 PC방에서 청소를 해서 이제 컴퓨터가 없을 때니까 집에 저희 동네에 밤마라고 해서 이제 밤새지 마란 말이야라는 그 PC방이 있었어요.
아, 한참 유행했던 단어.
네, 밤새지 마란 말이야에서 이제 밤마 PC방인데 그 PC방 사장님이랑 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그때는 뭔가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가 궁금한 거야. 그럼 막 타자도 치고 싶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막 채팅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생클럽 이런 거.
친구도 찾는 그런 것도 좋고 해서 그때 아마 타자 실력이 엄청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PC방에서 걸레질 하면서 사용했던 컴퓨터를 미셸마리님은 댁에서.
네네. 그런 것도 있어요. 집에서만 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동생들이랑 암호명을 만들었어요.
암호명이요?
PC잖아요. PC.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로 하면 물고기란 뜻이잖아요. 그럼 물고기, 수족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이렇게 찌르면서 이따가 수족관 1시간, 뭐 2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끼리?
네, 저는 중학생이고 동생들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걔네가 먼저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거죠. 그럼 제가 오면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뒤에서 초딩들이 저를 막 미친 듯이 바라봅니다. 보면서 막 전 저그 유저거든요. 지금도 저그를 막 하고 있으면 제 울트라 리스크를 보면서 초딩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어서
진짜.
와 저거 뭐야? 와 저거 뭐야? 와 저 누나 짜겠다.
단축했었을 거 아니야.
저 딱딱딱 하면서 딱딱딱딱딱 이러면서 아 그럴 때 그 황홀함. 그래서 신인된 듯한 느낌.
네. 그 코미디 빅리그에 뭐 하지마삼, 하지마삼 네, 뭐 막
실제로
그런
실제로 회사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 엄청 많죠. 네.
그렇군요. 미셸 마리님은 여태까지 한 게임 중에서 아, 난 이건 진짜 잊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 게임인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네. 지금도 사랑하는 게임. 10월에 발매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그 게임. 들으시면 진짜 웃으실 거예요, 다들. 뭐 그런 게임을 해? 라고 하시겠지만, 전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게임은, 이제, 닌텐도사의, 포켓몬스터 시리즈.
포켓몬스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GBA 시절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신작들, 그 다음 타이틀들은 전부 다 해봤어요. 그니까, 지금 포켓몬이 약 5세대까지 왔다고, 그니까, 크게는 5가지의 시리즈가 있는데, 처음부터 접해서 지금까지 그 게임이 진화되어 왔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게임이 점점 더 글로벌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게 게임이 진화한다는 걸까?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작년이죠. 어떻게 보면 네?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는데
맞아.
거기서 연루돼서 나온 게 뭐 게임 때문에 이렇게 애를 망쳤다. 뭐 게임 때문에 뭐 그쵸.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서 지금 뭐 얘기가 많았죠. 뭐 세금을 건떠야 한다. 원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분야였잖아요. 게임
네,
산업이. 그리고 모든 포커싱이 게임에 이제 포커싱이 돼가지고 폭력성이고 저질적이고 뭔가 좀 나태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걸 뭐라죠? 방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막 하면서.
아, 히키코모리 또는 페인.
페인? 네. 히키코모리 또 뭐 있잖아. 그 뭐, 하나 많이 쓰는 거. 오타쿠? 오타쿠
아,
뭐예요?
오덕은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 일본어로 오타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매니아를 지칭하는 일본어.
아, 매니아.
네네.
그 오타쿠다 이러면은 되게, 그러니까 매니아라는 그 뜻인데 그쵸? 반대로 약간 좀 역으로.
약간 더럽고. 웃지마고 그래서 오타쿠라는 말을 한국어로 좀 순화해서 오덕군자
오덕군자
네, 그보다 그거보다 좀 더 심하다 그러면은 5를 두 번 곱하면 10이 되잖아요 10덕군자 네. 이렇게 불러요
덕군자
네, 발음을 아, 잘하셔야 돼요
이게 네. 또 게임 세계에서 게임인들이 또 얘기하는
네,
용어군요 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알아두면 또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미셸마리님은 게임을 7살 때부터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뭐 나이를 말할 수는 없지만 20년이 넘은 거죠. 20년이 넘었는데 게임이 그러면 우리가 외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쁜 걸까요?
글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화도 안 좋은 거는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영화를 보고선 모방 네네.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소설을 보고 나서
그쵸,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안 좋다고 물고 쭉 가면 모든 게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하지만 않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제가 보드게임 동호회에도 같이 나가서 어머님들과 함께 플레이도 해보고 있는데.
그 테이블 게임 보드게임이요?
네. 보드게임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 나오는 의견들이 그거예요. 실제로 아이를 기르시고 보드게임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보면 보드게임으로 공부나 놀이를 대체할 수 있다.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면서 정작 자기 아이가 게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게임을 기획할 때도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네,
포함이 된다. 그만큼 뭐 온라인상이나 그냥 기계 속에서 뭔가를 만들고 뺏고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심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응집되어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럼 미셸마리님이 생각했을 때 게임의 좋은 점 세 가지라고 하면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부입니다.
아, 공부요?
네, 다들 뭐, 게임이면 공부? 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 게임이 나오게 된 게 원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전투 비행 시뮬레이션이라던가 크게 보면 군사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모의 훈련 같은 거 저희 서바이벌 게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옮겨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지금의 FPS라고 하는
FPS 뭐예요?
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퍼스트 퍼슨 슈터라는 거에서 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그걸 FPS라고 그래요?
네네, 줄여서 앞자만. 아. 그래서 FPS라는 게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의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거예요. 전쟁을 간접 체험할 수 있죠.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다시 공부로 돌아가서 네. 코나미사의 삼국지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잘 알아요. 제 아시는 그쵸? 지인이 그거 깬다고 밤새도록 했던 그쵸? 기억이 납니다.
에이. 그 삼국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삼국지 책 읽으려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게임을 해보시면 삼국지에 누가 나오는지
역사
누가
유래.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각각 캐릭터들의 능력치가 수치어로 보여요. 지력, 체력, 뭐 그다음에 또 군사력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 제갈량이란 캐릭터는 딱 봐도 지력이 높다.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뭐 문간이나 무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유비?
유비는 책략이나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장비를 예를 들면 장비는 파워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기 쪽이라던가 전투 쪽 스킬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능은 엄청 떨어지다.
아, 지능이 떨어져.
네, 그렇죠. 그런 게 딱 봐도 이 캐릭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땠는지 바로 자기가 그걸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적인 측면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준다면 딱딱 집어서
뭔가 배울 수 있다. 그거랑 나머지 한 가지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요. 뭐 좋게 보면 한없이 좋을 것 같고 나쁘게 보면 그쵸. 한없이 나쁘게 보는 게 우리 세상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네네.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막 열불나게 막 게임 얘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게임 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기획과 마케팅 하는 사람들 카페에도 요즘에 게임 기획자 지망생들이라든지 네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혹은 게임 쪽으로 관련해서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예전에는 게임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게임에 관련된 다른 그냥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셨다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로 기획이나 마케팅 왜냐면은 그런 부분도 다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은데 미셸 마리님이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이제 성공한 게임 기획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게임이라는 게 기획만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컨셉 단계부터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뽑는 베스트 게임은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문명이 시리즈라는 건 각 세계의 문명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문명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나왔어요. 그럼 조선 초기부터 과학기술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에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인도. 예, 뭐 다른 문명이라던가 이집트 문명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잘 모르는 유럽 문명들도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명의 가장 특징들을 뽑아서 게임 안에 적용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잘 버무려놨다라고 할 수 있는.
매출도 좋았나요?
엄청납니다. 그게 나오는 순간 게이머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예로 문명이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법이 나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용어 중독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는 타임머신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한 번 게임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게임은 집중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턴과 턴이 있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럼 다른 문명의 컴퓨터들이나 유저들이 액션을 취할 거잖아요.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또 엄청 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략과 전술이 난무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사람 사용자들을 그렇게 게임에 재미로 빠져들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수도 있고
네네.
뭐야 게임이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아까 전에 약간의 좀 그런 일본어 같은 것도 얘기 나왔는데
네네.
혹시 이런 게임 쪽 하려면은 꼭 일본어를 알아야 되나요? 일본어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일본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어를 몰라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사람도 있어요. 영어를 못해도 되죠. 하지만 일본어나 영어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온라인 게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태초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임들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접했잖아요.
네.
요즘에 앱스토어나 그런 데도 보면 다운로드 엄청 받을 수 있잖아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 콘텐츠를.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한국에 들어오는 건 너무 제재가 심해서 한글화라고 해서 한글로 나오는 게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더 편하게 게임을 즐기려면 외국어를 해서 그 나라에서 파는 한국에 수입되지 않거나 한국에 수입됐더라도 영어, 다 영어로 나와요. 한국어 자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한국 게임 산업이 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게임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가 한 군데를 뽑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콘솔 시장으로 보면 요즘에 많이 죽었지만 바로 옆 나라 일본이죠.
일본. 네, 그렇죠. 일본 언젠가는 다시 또 부뚝 쓰지는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원책 기반이 좀 탄탄하니까.
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은 이제 일본은 콘솔 게임 베이스다라는 것. 네. 일본 사람들은 혼자서 뭔가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콘솔 게임이랑 그런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TV에 연결하거나 모니터에 연결해서 오케이, 오케이. 패드를 잡고 하는 게임들.
콘솔 게임.
네네.
네, 그럼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과시하는 걸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소통이 빠른 걸 좋아하고요. 콘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빠르고 단타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한국만큼 컴퓨터가 잘 보급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게, 저도 뉴욕에 있을 때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사실 그러라니라고 쓰긴 했었는데 다시 또 한국에서 쓰다 보니까 늦으면 또 이제 답답한
그쵸?
거야.
엄청 답답하죠.
참, 근데 좀 길을 좀 잘못 들여는 것 같은 굉장히 불편해. 조금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 조금만 안 돼도 막 답답하니까.
바로 클릭 클릭.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게임 시장마다 또 차이가 있고
네네.
또 이제 특징도 있고 되게 그런데 게임 기획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군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크게 봐야 된다면 저는 일단 많은 경험.
많은 경험?
네. 왜냐하면 모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요소를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진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몽 DJ 키우기.
그래요? 나 키우는 거야?
네. 뭐 프랜시스 메이커처럼 시몽님을 키운다는 건가?
네.
아니면 뭐 이런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서 게임 안에서 이걸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던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뭐 페스티벌에 가서 조커 분장도 한번 해보고.
조커 분장.
네. 왜냐면 그런 거에서 올 수 있는 번뜩이는 느낌이라던가 자기의 그 생각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이 게임을 해보는 거. 정말 중요하죠.
미친 듯이 게임을 해보는 거.
가끔은 페인 같이. 가끔은 라이트 유저처럼 그냥 간단간단하게 라이트 유저라고 하면 게임을 그냥 가끔 즐기거나 쉽게 즐기는 유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열정.
열정.
네.
모든 일에 필요한 거죠. 그쵸? 열정.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도 그렇고. 열정, 그렇죠. 세 가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게임 기획자나 나는 게임 쪽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믹스를 해서 해보시면은 앞으로 좀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그 미셸마리님은 지금 현장 실무에서 일하신 게 경력이 지금 얼마나 되세요?
제가 07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됐습니다.
5년, 6년 차. 5년, 6년. 6년 차에게는 게임 기획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임 기획이란 내가 느낀 감동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게임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감성적인.
왜냐하면 다들 게임의 이 업계에 오신 분들의 시작은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어떤 게임을 해봤는데 아 진짜 멋있다. 와 이런 느낌을 받는 게임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럼 아까도 포켓몬스터를 말했지만 그 전에도 저는 그런 감동을 먹었던 게임들이 더 있죠. 엄청 많죠.
그렇죠.
네, 엄청 많지만 그런 것들을 뭐 영화를 만드시는 분도 생각하는 영감을 영화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뭐 음악도 그렇고요. 미술도 그렇고. 저는 그 매체가 저희 같은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예전에는 게임 기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획과 마케팅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나요. 엊그저께 총회 했지만 거기서도 사회복지재단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매니큐어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죠. DDI라는 그곳에 계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분이 QR코드 쪽
예, 저도.
관련된 분도 계셨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물 마셔요. 네. 열변을 토론하셨기 때문에 목이 마를 거야.
네.
그런 분도 계셨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같이 만나면서 내가 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장에 대한 시장성이라든지,
네, 뭐
트렌드, 돌아가는 그런 구조들,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정말 진짜 필요한 거는 경험이고, 내가 진짜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김아사와 또 미셸 마린에 대한
달달달달
관계를 또 빼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김아사라는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스텝으로서 활동을 네. 1년 점찍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김아사에 들어오게 됐고 나에게 김아사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저는.
되게 네. 심도 있는 질문. 이렇게 대놓고 얼굴 보면서. 맨 처음에 김아사를 가입했던 건 아마 2009년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됐죠. 근데 유령회원이죠, 저도. 모든 그러게. 분이 많이 하시는 유령회원이었습니다.
무근회원이었네.
네, 그쵸. 완전 무근지죠. 네. 아마 그때 가입했던 거는 제 생각엔 네. 회사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기획이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왜냐면 그때는 이제 주니어가 이제 막 될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마 또 사내 CBT 때문에 또 잊혀졌겠죠. 그러다가 계기가 된 거는 작년 초 1월 달? 1월 달?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 1월 달에 내가 어떤 카페에 가입했는지 일단은 탈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라? 여긴 뭐였더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딱
정리당할 뻔했어.
진짜 정리당할 뻔했어요. 저 여기 없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딱 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나이 얼마 남지 않은 20살? 20대? 20살이 아니야. 20대죠. 네. 어쨌든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고 마침 스텝을 모집 중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면 계기가 필요하다. 감투를 사람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짜 무심결에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이렇게.
무심결에 한 것 치고는 너무 열성적으로 하는데?
네? 그랬던가요? 그때는 시작은 그랬죠. 네. 볼링 면접도 보고 덜덜거리면서.
볼링 면접에 뭐 같이 만나서 뭐도 하고.
네네.
미셸 마린에게 김아사란?
저에게 김아사란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주는 곳.
좋아요. 저도 뭐 심호의 김아사란 이러면 뭐 열정, 도전, 재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게 없으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일단은 작년과 또 이제 올해를 이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미셸 마리님이 아까 일본어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자랑 시간이에요 지금. 네.
달달. 네. 장기자랑.
홍구일텔님이 하셨던 깨알 장기자랑을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걸로 네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장기자랑 없는데 뭐 해야 되나요?
장기자랑 아까 뭐 일본어로 뭐 얘기해도
그러면
되고.
일본어로 네. 일본어 간단하게 그럼 네. 일본어로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김하상노 미나상 군방화 뭐 스테프노 미셸 마리네 데스 네 잠시 긴장되네요.
어떻게 다시 큐?
다시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긴장돼요.
떤다
덜덜덜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김하상노 미나상 군방화 미셸 마리네 데스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とても。 シモンさんと私のパーキャストは今日はどうでしたか? 楽しいでしたか? 私もとっても楽しいです。 いつも頑張って、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 ちょっと失礼しました。 すいません。 私が皆さんの後ろでいつも頑張って、 코에 아게떼 응원시테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 긴장했어요.
이거 풀이를 하려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하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셸 마린이고요.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시몽님과 저의 팟캐스트 재밌으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들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제가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
라는
네.
메시지였는데 아마 들으면 전 아마 이 방송 못 들을 것 같아요. 진짜 손발이 지금 오징어처럼
회사에다 틀어놔버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피디님이 그랬어요. 너 네. 어디 가냐고 지금.
어디 가냐고 지금.
홍대 간다고 그랬더니 뭐 녹음하러 간다고 그랬다가 황사에 다 너 틀어버릴 거라고. 너 우리 게임안에 넣어버린다 이렇게 간대요. 안 돼요. 뭐 이랬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끝 인사 네. 네, 하고 미셸 마린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가웠던 시간. 너무나 아쉽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겠죠? 아마 또?
네.
언젠가?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화이팅하는 김하사, 김하사의 새로운 모습, 도약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미셸 마린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네. 지금까지 미셸 마린님이랑 함께 했고요. 코너. 두 번째로 가볼게요. 코너 두 번째는 김하사 온에어 수다를 전파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김하사 온에어의 수다를 떠셨는지 한번 볼까요? 기획과 마케팅을 사는 닉네임 TDTD님이신데요. 제가 이거 2부 때 했던 방송인 것 같은데 신목님 너무 인간적인 방송 감사해요. 크크크. 제가 웃는 대목에서 빵 터지셨나봐요. TDTD님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닉마벨님이 날씨가 춥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좀 따뜻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기점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달빛서방님 커피 한 잔 사주실 분? 이라고 했는데 저를 사주실래요? 달빛서방님? 네 어떤 분이 사주실지 모르겠지만 사주실 분은 온에어 수다방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뢰님이 이렇게 수다를 떨으셨네요. 오늘은 정말 이제 춥네요. 회사에 남아있는데 회사가 유리로 된 건물이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외형만 번지르르하지 정말 속빈강정입니다. 네, 진짜 추우셨나 봐요. 유리면은 그러니까 여름에는 또 햇빛이 직광으로 오고 겨울엔 또 바람이 막 새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날씨 때문에. 감기 조심하세요, 블레님. 마시마론님이세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뵀던 분인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2013년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많이 느끼고 싶네요. 날씨가 추우니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이제이님이 또 글을 남기셨어요.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매일 뉴 수다방에만 글을 작성하다가 슬쩍 자리를 바꿔보았습니다. 요새 부쩍 심하게 바쁜 관계로 방문과 게시글 랭킹에서도 밀렸습니다. 아, 네, 제이제이님. 금주 부산 출장과 황금 연휴가 예정되어 있네요. 즐겁게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일하겠습니다. 금주 주제 다들 확인들 하시고요. 많은 사연 작성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제이제이님. 저희 이번에 북팟 주제 나왔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사연 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마키텐지기님이 수다를 떠셨어요. 지금 전 구디예요. 구디 아시는 분. 구디? 구디가 뭘까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나도쪼님이 모르겠다고? 모르시는 거예요? 크크크. 그러니까 나도쪼님이 이렇게 나셨어. 크크 먹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경남에선 구더기를 의미한다던데요. 혹시 구루 디지털 단지? 설마 구디? 구더기? 네. 의외의 댓글이었습니다. 아유 김주환님. 김하사 운영진 스텝 여러분 총회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총회 끝나자마자 또 방송 녹음하는 시몽님 화이팅입니다. 김하사 7대 스텝이자 시몽교 회원이자 이민호 닮았다고 스스로 떠들고 다니는 김주환 올림. 아우 물건이에요 이분. 너무 웃겨. 진짜 한번 오프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되게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수다를 떨어주셨네요. 오늘의 온에어 수다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김하수 수다파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죠. 신촌에 그 디크리에이티브라는 스튜디오에서 저희 김하사 수다팟을 또 도와드리고 계시고요. 김하사 수다팟 이제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저희 썸네일 이미지 찍은 거랑 단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거 찍어주셨는데 김하사 대문에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창조적인 당신을 포지셔닝 해줄 유령 곳 해가지고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3월달까지 그 10%에서 20% 정도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별한 사진을 찍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하사 회원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감독님이 진짜 잘해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가 또 후원을 받은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꽃집이에요. 꽃집이고 저희 김하사 스태프분 중에서 열심히 맨님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온라인 꽃집 쇼핑몰인데요. 주소가 네이버에서 비주 플라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는 02-502-8391. 네, www.biouflower.co.kr입니다. 꽃배달은 비주 플라워에서, 꽃과 선물 전문업체 비주 플라워에서 함께 해주세요. 네. 저희가 사연 올려주시면은 당첨되신 분들한테 깜짝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극 티켓이랑 그 다음에 뭐 도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아마 그 당첨되신 분들은 한꺼번에 기획과 마케팅한 사람들 홈페이지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저희 카페에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코너 1과 2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다 되고요. 3월입니다. 3월. 봄이 진짜 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봄이 온다는 설레임, 뭔가 이제 새싹이 돋고 그리고 좀 따뜻한 햇살에 좀 나른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3월이 와서 전 너무 좋고요. 1월달, 2월달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좀 피고 기지개를 필 수 있는 김하사 수다팟 청취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 Sincere apology.